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약의 37페이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나가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느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혼인잔치의 비유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혼인잔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21장 마태복음 이 하반부에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들으면서 대단히 마음에 불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다시 그들에게 비유를 주는데 그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비유를 자세히 보면은 이 구약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어서 복음으로 그들을 불렀지만은 그것을 거절한 그들의 과거 역사를 암시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대인들을 버리고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도록 그렇게 한 신약의 역사를 이 비유가 다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차적으로 구약과 신약의 유대인의 그 역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거절한 그 유대인의 역사를 잘 반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구약 시대에 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었지만은 그러나 선지자들의 그 말을 잘 듣지를 않았습니다. 잘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선지자들의 경우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이 구약의 역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잘 이렇게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복음이 이 유대인을 넘어서 온 만방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는데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을 그 당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같은 이런 유대인들에게 했다고 꼭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을 그들에게만 국한시키고 한정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복음을 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의미 깊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한 임금이, 한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고 종들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런 내용의 비유입니다. 이 임금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를 배설해 놓고 이 신하들을 보내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오라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한결같이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그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왕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불쾌했겠습니까? 왕이 오라고 초청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다 거절하고 오기 싫어했으니 얼마나 왕이 마음이 참 불편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은 참 인자하고 이 관대한 그런 왕인 것 같습니다. 다시 참고 다시 종들을 보내는데 두 번째 종들을 보낼 때는 그냥 보내지 않고 종들에게 꼭 초청을 하면서 할 말을 일러주었어요. 그것이 뭐냐니까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오라고 그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이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임금이 당신들을 위해서 오찬을 준비했고 소와 살찐 짐승을 준비했고 또 모든 것을 준비했으니 와서 혼인잔치에서 그것을 누리십시오. 이렇게 이제 초청을 했을 터인데 그러나 이렇게 그 풍성한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종들을 보내었을 때와 똑같습니다.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근데 처음에는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렇게 3절에 이야기를 하는데 두 번째로는 5절에 보니까 그런 초청을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을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밭으로 또는 자기 상업차로 갔다. 그러니까 가게로 갔겠죠. 자기 일터로 갔겠죠. 자기 공장으로 갔겠죠. 그런데 그렇게만 끝난 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 임금이 왕이 대단히 노해가지고 군대를 보내어서 그 살인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마을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종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가지 말고 사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데려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다행히 나가서 종들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오라고 하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이 다 초청에 응해 가지고 혼인잔치에 왔습니다. 그래서 손님으로 이제 혼인잔치가 가득 찼는데 이제 손님으로 가득 찬 데를 이 왕이 어떤가 이제 들어와 봤는데 거기에 뜻하지 않게 예복을 입지 않은 그런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물음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유구무언이라 입이 있어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그래서 이 사람은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짐을 당해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불행한 상태가 되었는데 이게 오늘 이 본문의 혼인잔치 비유의 전체적인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비유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네 가지 중대한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의 풍성함입니다. 복음의 풍성함. 복음 안에는 인간의 영혼에 필요한 모든 풍성한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초청 안에는 풍성한 음식과 모든 것이 다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 초청에 응해서 오기만 하면은 거기는 산해진미가 가득하고 모든 풍성함이 거기 있었습니다. 왕이 사랑하는 그의 아들을 위해서 그것도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혼인잔치를 위해서 준비한 그런 잔치이니 그 풍성함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그 풍성함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에스더 1장에 보면 아하수에르 왕이 그 나라의 방백들과 귀족들과 또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처음에 귀족들과 방백들을 위해서는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모든 사람을 다 한꺼번에 귀족과 방백들을 모아놓고 180일 동안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아마 거기에 각 도마다 귀족들과 방백들이 있으니까 도마다 돌아가면서 이 와서 매일 하루씩 잔치를 해서 아마 180일이 지나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왕이 잔치를 하는데 180일 동안이나 했어요. 근데 180일 동안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그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도시인 수산, 그 도시에 사는 모든 백성을 오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7일 동안 잔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잔치를 하는데 그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때 잔치에서 아하수에르 왕이 그 잔치에 사용하도록 한 게 뭐냐니까 금잔이었어요. 금잔을 사용하도록 했으니까 그 음식이라든지 그 주변의 풍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아마 풍성한 그런 잔치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혼인잔치가 어땠을까? 그 아하수에르 왕의 그 일반 잔치를 생각해 보면은 아마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아주 풍성한 그런 잔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초청 안에 여러분의 영혼에 필요한 모든 풍부함이 다 들어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락을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평과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또 천국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것인가? 그 모든 영적인 풍부함이 이 복음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이 오라고 초청했을 때에 빈약한 밥상 한 그릇 차려놓고 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산해 진미를 차려놓고 살찐 짐승과 모든 것을 다 차려놓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풍요로움이 우리 복음의 초청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줄이고 가란 영혼에게 양식이 되고 또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말로 더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에 이러한 복음의 부여함을 누리라는 초청이 나와 있는데 그 이사야 55장 1, 2절에는 누구든지 이 초청에 응해서 오는 자마다 다 부여함을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바로 여기 여러분을 위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의 갈증이나 또 영혼의 주림이 복음으로 가면 다 채워지고 만족하고 담이 없는 그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풍성함을 아십니까? 누리고 있습니까? 만족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주지 못하는 그런 부유함이 이 복음 안에 있어요. 이 복음 안에는 그런 부유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은 그런 부유한 복음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냉담함입니다. 복음이 그처럼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아주 냉담하고 싸늘합니다. 아주 냉담하고 싸늘합니다. 3절에는 왕이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의 냉담한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바로 왕의 초청에 대한 사람들의 냉담한 반응과 같이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도 똑같습니다. 왕의 초청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냉담했는지는 3절부터 6절에 잘 나와 있는데 3절에는 오기를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초청을 받았는데도 이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5절에는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초청했을 때에도 사람들은 그 초청에 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밭으로 가고 또 가게로 가고 비즈니스 하러 가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으니 이 복음의 이 왕의 초청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냉담하고 무정합니까? 오늘 이 본문에는 왕의 초청에 대한 사람들의 무관심과 냉담함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어요. 초청받은 사람들은 그 초청에 조금도 관심이 없는데 그렇게 냉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냉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풍성한 부유한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그러하다는 사실을 또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 그것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땅이라든지 집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있는데도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는데 이 부자는 큰 곡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곡식과 물건을 차고 넘치게 쌓아놓고는 육신의 안락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자세가 바로 이러합니다. 자신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자신의 육신이 평생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오로지 땅에 있는 그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로 복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냉정하고 사나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에 대해서는 굉장합니다. 그 기울이는 관심이 굉장해요. 투자하는 시간이나 물질이나 노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관심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이 땅에 잠시 7, 80년 살면 끝나는 육신이지만, 우리의 육신은 끝나는 육신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존속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몰라요. 영원히 존속되는 영혼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지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지, 7, 80년 있다가 사라지는 이 육신을 위해서 투자해 본들 썩어져 가고 후폐해져 가고 결국은 시간이 가면은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까? 다 그런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미녀가 있고 아무리 뭐 이 피부가 고운 그런 여인들이 그 아름다움을 자랑해도 20년, 30년 뒤에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있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안 되는 것이. 그처럼 우리 인생은 그 사람이 후폐해져 가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육신에 너무나 과도한 관심을 기울이는 나머지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는 조금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매주일 또 해마다 사람들이 복음을 수없이 듣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수없이 많아요. 날마다, 주마다, 달마다, 해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은 그것으로부터 유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대단한 경고로 다가옵니다. 자신의 영혼이 구원 얻기 위해서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그렇게 더 냉정하고 더 잔인하지는 않아요. 여기도 본문에 보면은 이 종들을 갖다가 능욕하고 죽인 잔인한 그런 이 초청에 무관심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그저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종들을 대우하지 않고 그냥 오기를 싫어했다거나 아니면 나는 상관없다고 자기 일터로 이렇게 가버린 경우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다른 사람들처럼 복음을 그렇게 적대시하거나 증오하는 또는 조롱하는 그런 태도를 완전하게 보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마음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 복음에 대한 무관심보다 더 무서운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초청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왕의 진노를 살 만한 그런 일이었어요. 대단히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임을 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왕을 모욕하는 것이고 능멸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위한 풍성한 구원의 복음을 베풀어 놓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초청할 때 그것을 듣지 않고 무관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아주 무서운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나중에 지옥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했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인데 그것은 너무 늦는 것이에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렇게 부유하고 풍성한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태도가 어떠합니까?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냉담하거나 냉정하지 마십시오. 복음에는 그리스도에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보화와 지식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기를 추구해야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없다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이 왕의 초청에 무관심했습니다. 그처럼 오늘날 부유하고도 풍성한 복음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복음의 풍성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복음의 풍성함을 누린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청장을 다 받아들였지만은 그러나 그 초청장을 들고 혼인잔치 자리로 온 사람은 아주 적었어요. 대부분이 초청에 무관심하고 냉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은 사람만이 거기 혼인자리에 왔어요. 그래서 이 본문 10절에 보니까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가득하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적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혼인자리를 가득하게 채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혼인잔치 자리에 온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들은 자신들 앞에 평생 처음 대하는 산해진미가 지금 가득해 있어요. 평생 처음 대하는 그런 음식이 자신들 앞에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에 나오는 적은 사람들만이 이 풍성함을 누리는 것처럼 오늘날 복음의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도 아주 적은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세상의 쾌락과 오락에 관심이 있고 복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놓고 들어오라 이러지만은 그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얼마나 적은지 몰라요.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느끼고 영혼의 구원을 얻고 하늘의 복락을 누리는 사람은 얼마나 적은지 모릅니다. 복음 안에 있는 보화를 캐내면서 날마다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느 정도 이것이 예고되기는 했습니다. 찾는 이가 적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지만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사실 복음의 부유함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복음의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은 매우 적은 것임을 예수님께서 이미 시사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의 부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복음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매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적은 무리 속에 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얻는 것인데 사람들이 너무나 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이 놀라운 구원의 복락을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적은 무리 속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얼마나 왕이 많이 청을 했습니까?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얼마나 많이 초청을 했습니까? 세 번 보내고. 그러나 그 중에 혼인잔치 자리에 와가지고 그것을 누린 사람은 얼마나 적습니까? 그처럼 구원도 동일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기독교 역사가 오면서 수많은 설교자가 있었고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 그것은 다 복음의 초청인 것입니다. 수많은 복음의 초청을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건만 얼마나 그 복음에 대해서 적은 사람들만이 반응하고 정말 그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영혼의 그 놀라움을 발견하고 누렸는지 모릅니다. 적은 사람들만. 여러분들은 이 적은 무리 속에 들어와서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네 번째로 마지막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복음의 부유함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짓된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들에게 경고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혼인잔치 자리에 적은 무리 속에 같이 앉아있던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무리들 속에 함께 어울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거절하고 오지 않고 그 초청에 응해서 온 사람들은 적은 무리들이 오늘날로 하면은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그렇게 혼인잔치에 와 있는 사람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본질적으로. 뭐가 달랐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예복을 입었는데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게 다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중하게 예복을 입고 왕의 아들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들은 왕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왔고 왕뿐만 아니라 왕의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결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그들은 정중하게 예복을 입고 왕의 아들을 높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지만은 그러나 여기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다른 목적으로 온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들을 높인다거나 공경한다거나 칭송한다거나 이런 데 별로 관심,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그 아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틀림없이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복 입지 않은 것이 그의 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그 사람의 태도라든지 이런 외적인 것을 보고서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외적인 것을 보면은 그것이 판단됩니다. 한번 스코틀랜드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거기는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다 이렇게 여자들은 모자를 씁니다. 성경에 이렇게 이 관습에 쫓아가지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모자를 써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그 여자들이 여성도들이 모자를 안 쓰고 이렇게 있으면은 그들에게서는 대단한 무리함으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그런 관습인데.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제 아내도 이제 그 모자를 하나 빌려가지고 이렇게 쓰고 앉아서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앞에 보니까 한 사람이 모자를 안 쓰고 있어요. 모자를 안 쓰고 있어요. 젊은 그 청년 여자인데 제가 느끼기에도 아 이런 관습에 대해서 반항심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물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반항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다고 그러더라. 그 관습에 이렇게 싫어하는 그런 여성도들이 몇 사람 있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모자 하나 안 쓴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관습 싫어합니다. 여기 예복 하나 입지 않은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하나 입지 않은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은 이 아들의 잔치에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그 아들을 높이고 환호하고 관심 없어요. 오히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이 이 사람에 관해서 말하기를 잔치에 참석한 원수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나 적절히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잔치에 참석한 원수라. 정말로 적절한 표현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만심이 가득해가지고 혼인 잔치에 왔고 왕이 그에게 베풀어준 풍성한 식탁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과 그의 아들을 인정치도 않았고 혼인식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서 다른 목적으로 여기 와 있는 정말 잔치에 참석한 원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네 번째로 생각해 보고 있는 이 주제에 이 복음의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거짓된 신앙인이 있다. 그 외적으로 보면은 그 왕의 산해짐이 그 풍성한 가운데 들어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것을 실질적으로 같이 누리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오늘날 교회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왕의 혼인잔치 자리와 같은 그런 것이에요. 이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준 영의 양식을 풍성히 누리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부유함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그런 풍요함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 거짓된 신앙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마음이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라요. 우리는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때로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뛰어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군다나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혼인잔치의 왕이 들어왔을 때 그 예복 입지 않은 자를 발견해서 수족을 묶어 바깥어둔 대로 내어 던지라 이랬던 것처럼 심판날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분명히 발견해 내실 것입니다. 심판날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는지 분명히 하나님은 알아내실 것이고 또 심판날에 그 사람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거짓 신앙인들은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부지런히 살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교회와 있다 할지라도 자신을 부지런히 살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자기가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분명히 매일매일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회개했는가?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는가?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는가? 이 18세기에 미국과 영국을 7번 반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조지 필드가 있는데 그 18세기 당대에는 미국과 영국에 대단히 유명한 그런 뛰어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웨일즈의 호엘 해리스라는 그분도 아주 뛰어난 복음 전도자인데 그분이 조지 필드를 만났을 때에 뭐라고 처음 만나자마자 처음 물어본 말이 뭐냐니까 당신은 죄 용서함 받은 것을 확신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뛰어난 복음 설교자에게 당신 죄 용서함 받은 거 확신합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자신들이 죄 용서함 받은 거 살피라고 할 때에 그것을 나는 벌써 다 그런 거 됐는데 왜 또 그런 거 살피라 그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대단히 경박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호엘 해리스가 조지 필드 그 위대한 미국과 영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에게 돌아온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죄 용서함 받은 것을 확신합니까? 그렇게 물어본 것은 우리들은 얼마나 더 자기 자신들을 매일 살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가?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성령이 마음에 계신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러니까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왕이 곧 들어와요. 이 혼인잔치 자리에 사람들이 가닥 앉아 있었는데 임금이 곧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의 보좌가 곧 펼쳐질 때에 미처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 자기 자신을 점검하지 못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채로 발각되어서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형식적이거나 외식적인 사람은 아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진실되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형식적이지 않고 외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이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준 혼인잔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는 복음의 부유함이 지금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복음의 부유함이라는 건 시작에 불과해요. 여러분 낙원에 가서 누리게 될 그 풍성함은 지금에 비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복음의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십자가를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것에 무한히 날마다 감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풍성한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복음은 풍성하다. 두 번째로는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냉담한가. 세 번째로는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이 풍성한 복음을 누린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복음을 풍성히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짓된 신앙인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경고가 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복음의 초청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복음을 무시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무시하는 그 사람들에게 굉장한 경고를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왕이 복음의 초청을 거절한 자들이 있는 그 마을을 군대를 보내어가지고 불사르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였어요. 복음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의 결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거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다가오는 진노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마을에서 복음을 무시한 이 사람들은 말바구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군대가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아주 냉정한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복음을 무시하면서 교회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는 대단히 위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말씀은 복음의 초청을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마음이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를 줍니다. 거짓되고 형식되고 외식적인 신앙인들 역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운명이 같아질 것이라는 그런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일단 들어왔다면 확실하게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경고를 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복음을 진실되이 받아들이고 그 초청에 응해서 진실되이 온 사람들에게는 무한한 위로를 주는데 그것은 복음의 풍부한 부유함을 누리는 그런 위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무관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노력하고 추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부유함이 어떠한지,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해서 냉담한지, 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복음의 부유함을 우리 모든 진리교회 성도들이 누리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거짓되거나 외식적인 신앙인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복음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다가오는 나그네스의 더 놀라운 그 부유함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